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흑해곡물 협정 재개를 위해서는 서방의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3시간 넘게 이어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은 여전히 러시아의 곡물 수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협정상 모든 내용이 전면 이행되는 대로 협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점을 제거함으로써 협정이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과 협의하에 새로운 제안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준비했다면서 단시간 내 기대에 부응하는 해결책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우크라이나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7월 자국 관련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3일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내 섬들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쿠릴열도 이투루프 섬에서는 이날 러시아군의 열병식이 거행됐으며 탱크와 로켓 발사기 등 무기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또 이투루프 섬 아래 쿠나시르 섬과 시코탄 섬에서는 2차 대전에서 전사한 옛 소련 병사들의 전몰 기념비에 대한 헌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 섬은 하보마의 군도와 함께 일본이 북방 영토로 주장해온 쿠릴열도 4개 섬 중 일부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이들 섬이 자국 고유 영토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1949년 9월 2일 다음 날인 9월 3일을 전승일로 기리는 기념일 명칭에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전일 문구를 넣는 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가봉에서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브리스 올리귀 응게마 장군이 4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응게마 장군은 이날 가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가봉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을 채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선거법과 형법 제정과 정치적 망명자들의 귀국을 위한 조치 등을 새 정부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고 평화로운 선거를 실시해 민간의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게마 임시 대통령은 지난 26일 실시된 대선 결과 알리봉고 온딘바 대통령의 3연임이 확정되자 지난달 30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앞서 42년간 집권한 부친 오마르 전 대통령에 이어 14년간 가봉을 통치했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군벌 간 충돌로 2일과 3일 이틀 새 최소 25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단 현지 의료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수도 하르툼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5명이 숨졌고 2일에는 하르툼 남부에 가해진 공습으로 민주화 시위 등을 도와온 민간인 자원봉사자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반군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수단 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군은 하르툼 시내 거리들을 장악한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에 대해 정기적인 공습을 감행해왔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파타 부루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 4월 15일 내전 발발 이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며 이를 유지하려면 상호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아 레몬도 미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레이몬도 장관은 3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 단절이 긴장 고조와 오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지역을 중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 기온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전략 순항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등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새벽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 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다며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사일병 9분대는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km 기해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 궤도를 각각 7,672초에서 7,68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미한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종료 이틀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UFS 종료 이후 곧바로 이틀간 실시된 미한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며 이번 도발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2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거리 1,500km 이상인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선 과장이라며 미사일 타격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엔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 2기 가운데 1기의 비행과 공중 폭발 장면만 담겼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순항미사일은 GPS 항법장치 등 목표물을 맞추기 위한 첨단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맞추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저공비행을 통해서 침투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경로의 지형지물과 고도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략 정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순항미사일이 결국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14일에서 18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을 이용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한국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대함용 일반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UFS에 대응해 지난달 29일부터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 중인데 이번 미사일 발사도 이 훈련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UFS와 유사한 지휘소 훈련을 하면서 지난달 30일엔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계룡대 등 한국의 지휘부 타격 능력을 이번엔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 1500 화살 1, 사거리 2000 화살 2 핵탄두를 탑재하면 일본에 있는 유엔 소방기지 혹은 미군의 중원부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전구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거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일종의 지금 실전 훈련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욱 박사는 북한이 노후화된 해군 무기체계와 함정을 현대화하는 데 몰두하는 양상이라며 중러가 매년 벌이고 있는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상함들은 너무 노후하기도 하고 작전 역량의 한계가 커서 소위 중러와 연합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새로 건조한 함정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연습이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해군 관련 현지 시찰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해군 전대를 찾아 전쟁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선박용 엔진 공장 시찰까지 합쳐 최근 2주 새 3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의 이례적 해군 행보에 북러 해상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시찰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 정례 군사훈련에 합의하면서 북중러가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 그다음에 기술 경쟁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과의 어떤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북한을 끌어안고 미국과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면 대만 전선하고 여기에 전선이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중러 연합훈련은 미한일 안보협력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연합훈련에 참가할 만한 물리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한 러시아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일종의 선전전 차원에서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국이랑 달라서 외교적 고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더 북중러 구도가 절실한 것은 러시아인 거고, 그리고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포탄을 비롯해서 협력을 얻을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줄 거는 그게 마땅치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허를 종합해서 볼 때 어떤 선전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런 의미에서 계속 공동훈련, 연합훈련의 가능성을 띄운다라는 건데요.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해군 관련 행보에 집중하는 데 대해선 이지스함 등 압도적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미한일을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이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각의 홀대론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미한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과 한일 양국과의 관계가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초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도태평양에 관심이 없다거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look at what we've done as an administration since the very beginning.
허비 조정관은 지난달 미국이 한국, 일본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연 사실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 DC에서 사상 첫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취임 이후 아세안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화상 및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10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응웬 푸종 서기장 등 베트남 핵심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고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보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다양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mean, reinvigorating the Indo-Pacific Quad, the AUKUS arrangement with Australia in terms of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하는 미국, 호주, 영국의 삼각동맹 오커스 협정, 태평양 전역에 걸친 양자 동맹들과의 관계 개선과 강화 등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재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7개 조약 동맹 중 5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핀을 포함한 역내 모든 조약 동맹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한국, 일본과의 양자협력 강화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관련 노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비록 아세안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지만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은 퇴색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she has also made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a key part.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아세안 순방은 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집중해온 이슈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 개발과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에서 11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별도 발언록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 노동자 송환은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에 따라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을 통해 북한에 고조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주민의 민생고는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거론하며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 있는 중국으로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양국 연합군사훈련의 양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렉셀 부대표는 VOA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연합훈련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양국군이 고도로 훈련됐으며 한국군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 혹은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VOA에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합 및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모두 전임 정부 시절 양국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양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들은 대북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훈련의 범위와 규모, 횟수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거나 증대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경우 지난해 13건, 올해 30건 실시됐습니다.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연합 훈련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개된 것만 최소 10차례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0일에는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기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서해상공에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합훈련은 미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참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서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고 연합연습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 전화통화에서 미한 전임정부 시절 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방어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d, you know, unilaterally degraded our.
그러나 이는 하계 및 동계 훈련 등 북한의 군사 훈련을 줄이지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연합 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거나 때에 따라선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과 2018년 이후 축소됐던 미한이 3국 훈련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진 것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핵 전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북한은 다른 새로운 역량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posing an increasingly greater threat.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 30일 종료된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과 같은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이 연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확장 억제의 핵심인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의 이런 새로운 표준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공세를 증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2049년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게 하고 싶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China has been very clear. That it wants to dominate the region.
이어 이런 미한 연합 훈련을 통해 우리는 시진핑이 한국을 쉽게 지배하고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하고 시진핑이 미국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군사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합훈련 강화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의 영내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엘리트층에게 돈과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이런 훈련을 국내의 선전의 구실로 삼아 북한 주민들에게 왜 그들이 희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허구적인 위협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모두 무력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판단은 하게 되겠지만 셈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미한 연합훈련을 통한 힘의 과시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실시와 상관없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sorry, China continued its provocative behavior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So
이어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추가 행동을 하거나 방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거의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일 미한일 3국이 전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그러한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의 추가 대북 독자 제재 단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재 부과는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받는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곳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8월 31일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에 관여한 북한인과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과 러시아 소재 기업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미한일 3국이 공조한 조치로 북한의 위성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 외교부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한 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4명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각 지난달 24일 오전 3시 30분쯤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중러 연대의 결집력과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국의 밀착은 이질적인 세력의 임시 연합 성격이 강하며 미한일 가치 연대의 긴밀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중국 접근이 한중 관계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일 VOA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영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발사체가 2단계부터 비정상 비행을 한 증거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Well, as usual with North Korea, we don't really know. But based on what they said and based on the
북한에 관해선 항상 그렇듯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와 일본, 한국이 비행 궤적에 대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단계는 적어도 정상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2단에서 3단이 분리되는 것까지 진행됐는데요. 5월 31일 1차 발사에서는 당시 2단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그런 점에서 진전이 있었죠. 이번에는 3단 작동 중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건 3단계에서 자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조기 폭발했다는 북한 측 발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하물은 모두 북한이 통보한 위험 설정구역 바깥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날아 원하는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3단계에서 의도적으로 폭파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말한 대로 2단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한국이 말한 대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외부에 공개된 정보로는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사소한 결함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면 10월에 예정된 북한의 발사는 성공할 수 있겠네요.
Again, we don't know exactly what went wrong, but given the interval between the
이번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훨씬 문제가 심각했던 1차 발사와 2차 발사 사이의 기간을 감안하면 3차 발사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정상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 직후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고요. 3국이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번이 공유 체계가 가동된 첫 사례였을까요?
Again, from the outside, we really don't know. I mean, it's always been unclear from the outside exactly what
정부 밖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 활동과 관련해 3국 간 어떤 유형의 정보 공유가 이뤄져 왔는지 외부에서는 항상 불분명했습니다. 각국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고요. 아마도 정보기관, 군, 민간 부분에서 각각 다른 수준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앞으로 무엇이 더 나아질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ICBM 기술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혹은 우려할 만큼 순조롭게 진전시키는 중인가요?
I think in either case, obviously North Korea's ICBM program, both in terms of the capabilities.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이미 입증한 ICBM 능력과 북한 정권이 확보하겠다고 밝힌 능력, 그리고 언젠가 잠재적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여기게 만들 특정 개발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은 진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긴 여정이었죠. 위성 발사 실패는 미사일 기술의 몇 가지 문제를 보여줍니다. 위성 발사체 외에 미사일 프로그램의 다른 결점, 불충분한 이해나 발전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행적을 살펴보면 북한이 어떤 능력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하면 실제로 추구합니다. 북한은 항상 실제보다 과장하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하곤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프로그램의 발전 수준이 우리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이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거나 지체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별다른 대안 없이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나요?
I think you look at this issue from a perspective of threat elimination or threat reduction.
위협 제거나 위협 감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프로그램 진전 수준 차원에서 혹은 프로그램이 사용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국 정상회담은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긴밀하고 강력하며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장려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미한일 등 국가 차원의 제재이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든 제재 발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이행과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줄이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민감한 기술의 외부 획득을 차단하고 러시아와 중국, 이해 당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북한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들어 안보를 증진하고 커지는 위협을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일각에선 미국이 이제 대형 중국은행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둥 홍샹과 같은 작은 기업 말고요. 또한 신분과 여권을 위조할 수 있는 개인을 제재하는 대신에요.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ere's various factors involved and that as we look at potential targets for
다양한 요인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제재 대상 지정을 검토할 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원하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발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책 측면에서 어떤 다른 제재 유형이 고려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취할 조치의 위험과 이익 계산이 정기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발사나 사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장기 전략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Again, this gets to the risk versus gain calculus and you know what you expect to get from a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위험과 이익 계산으로 귀결됩니다. 특정한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뭘 기대할 수 있고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불법 행위자들이 역량을 자유롭게 확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데 대한 실망을 이해합니다.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며 앞으로 노력을 확대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귀결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I mean, that's not something I'd really be able to comment on. You know, if something like that exists.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존재한다면 매우 민감한 문제일 테니까요.
사일러 분석관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해 실패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Yeah, I have to echo Van's comments on the sensitivity of that.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벤 디펜 수석 부차관보의 말을 되풀이해야겠네요. 북한의 발사 실패 발표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1차 위성 발사 잔해 수거 뒤 한국의 발표를 살펴보면 이런 실패를 연구 개발의 일부로 볼 만한 이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정말 언급할 수 없습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 목소리로 중국을 거명하며 비판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과 관련한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한국 야당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절제된 반응을 하며 심지어 한국을 협력 상대라고 불렀죠.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접근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I do. And you know, having been watching this for many years, I understand the variables.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봐왔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접근법에 들어가는 변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83년 중국 민항기가 공중에서 피랍돼 춘천의 캠프 페이지 주한미군 기지에 불시착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송환 문제로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한중 간 외교 접촉이 있었죠. 1983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중국과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진정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지리적 근접성, 한국전쟁의 역사, 중국의 공격적 성향을 감안하면 말이죠.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 동안 강조해온 것은 중국과 맺고자 하는 좋은 관계란 국제 규범, 표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 주변부에 있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국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압니다. 여기엔 중국의 외교적 위협이나 특정 유형의 강압행위에 기꺼이 맞서는 것이 포함되죠.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한동맹의 균열과 단절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미한 간 어떤 협력도 부정적으로 보죠. 그들은 미한 관계에 어떤 마찰도 환영하고요.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최근 3국 정상회담을 격렬히 비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벤디펜 부차관보님,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러에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Well, this is probably really more Sid's area than mine, but I would think that
저보다는 사일러 분석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킬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은 한국에 상냥하게 말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일러 분석관님, 역대 미국 정부는 중러 협력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경쟁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는 우정을 맺는다고 하죠.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된 건 미국 정책의 실패입니까?
You know, I would say first of all that this honeymoon era, if maybe is wrong term, but
허니문 기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중러 관계 개선의 지속성과 실체를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냉전의 역사로 인해 공통의 이념적 이해관계와 일부 제한적 정책 합의가 있더라도 양국 간에는 불신과 경쟁이 있고 결국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중러 협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거나 반대로 미국의 외교 실패가 이 새로운 블록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3국 정상회의를 살펴보죠.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정상들 간 두드러진 교류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모든 요소를 생각해봅시다. 이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모스크바나, 베이징, 심지어 평양 외곽의 어떤 휴양지에 모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연 어떤 성명이 나올까요? 또 어떤 유형의 협력을 보여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죠.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계와 연합을 구축하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구축하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우월성과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를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죠.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종류의 블록이라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보 우려는 상당합니다. 우리는 러북 군사협력을 당연히 우려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구명줄을 던져주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의 외교 실패를 보여주는 강력한 블록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의 외교적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and I think you can make the case that it's because of the long-term success of U.S. policy that Russia and China are cooperating.
러시아와 중국이 더 많이 협력하는 것은 미국 정책의 장기적 성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공을 위협으로 느껴서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과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9일 열병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최근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길게 늘어선 붉은 띠가 포착된 것은 지난달 31일입니다. BOA가 이 일대를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연단압 광장과 대동강 쪽 광장의 북쪽 지대 거의 대부분에 인파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물결이 포착됐습니다. 붉은색 띠는 동쪽 연단압 광장의 북쪽면에 3분의 2가량을 채우고 중앙 광장의 북쪽면 전체를 뒤덮은 모습입니다. 또한 나머지 광장 곳곳에서도 소수의 인파로 추정되는 붉은 점들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 위성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붉은 빛을 띤 대형 띠와 점들이 광장 북쪽면 전체를 뒤덮은 것으로 미뤄볼 때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열병식의 붉은 물결을 연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권 수립 기념일인 이른바 99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해왔으며 광장 전체를 붉은 물결의 인파로 뒤덮은 채 인공기나 김정은 등의 글자를 표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열병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본격적인 예행 연습을 시작하면서 광장 일대 붉은 형태의 인파가 서서히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열병식 준비를 시작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의 동향과도 일치합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초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공터를 가득 메운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한 모습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공터는 북한이 열병식을 한 달여쯤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던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들어섰다는 것은 열병식 훈련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됐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 회의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면 이는 지난 7월 27일 전승절 이후 불과 40여일 만입니다. 또 이번 열병식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인데 1년에 열병식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은 지난 2월 8일에도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앞선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엔 북한이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하겠다고 한 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주요 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9일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전략무기 대신 일부 재래식 무기만을 선보였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한국의 보안업체가 분석했습니다. 대북 분야 종사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첩보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커 조직 APT37이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 리버티 인 노스코리아를 사칭해 북한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의 보안업체인 지니어스 시큐리티 센터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를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7월 24일 북한 연계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분류된 새로운 공격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협은 한국과 외국에 있는 대북 전문가의 일상생활 감시와 개인정보 탈취의 목적을 둔 사이버 첩보전의 일환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커 조직이 보낸 이메일 내용은 링크가 실제 운영하는 체인지메이커 활동 지원금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관련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며 이용자들을 유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메일 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도록 해 연결된 피싱용 도메인에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거점 서버 흐름을 추적한 결과 기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해커 그룹 APT37의 인프라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APT37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다양화하고 있다며 국가 배후 위협 행위자들이 거점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원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악성 여부 판단 및 분석이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외관상 보이는 URL 주소를 믿고 접근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예기치 못한 위협 노출에 될 수 있다며 팝업 창이 브라우저 화면 밖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실제 창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일 VOA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동일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링크에 확인해 본 결과 피싱 이메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상은 이전에 국가기관이나 언론사 등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tealing information, trying to use that for money.
맥스웰 부대표는 모든 사람이 북한의 이 같은 공격에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정보 수집을 위해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정보를 훔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31도. 안주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31도. 남포 오전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1도. 신의주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2도. 중강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 29도. 강계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31도. 해주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31도. 개성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31도.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5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소식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9도. 신포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27도. 장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5도. 해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원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7도. 평강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 29도. 장전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30도. 함경북도와 양강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7도. 선봉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소나기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 삼지연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구름 많겠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구름이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4일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지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선택할 수 없다, 이웃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장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7월 25일에서 2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러시아 정상이 4일 만나 최근 중단된 흑해 곡물 협정 재개 여부를 논의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 흑해의 휴양도시 소체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 곡물 협정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키프 카타가타이 킬릭 튀르키예 대통령과 외교안보정책수석보좌관은 튀르키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하칸 피탄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 협정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망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하지만 그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재 시각 4일 오는 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확인을 거부한 채 리 총리가 참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20은 국제경제협력의 주요 회의체이며 중국은 항상 이 같은 행사를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군벌 간 충돌로 2일과 3일 이틀 새 최소 25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단 현지 의료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수도 하르툼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5명이 숨졌고 전날에는 하르툼 남부에 가해진 공습으로 민주화 시위 등을 도와온 민간인 자원봉사자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반군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수단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군은 하르툼 시내 거리들을 장악한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RSP에 대해 정기적인 공습을 감행해 왔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 4월 15일 내전 발발 이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서로에게 이익되며 이를 유지하려면 상호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아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레이몬도 장관은 3일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 단절이 긴장 고조와 오산, 오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국가 안보에 좋지 않은 것이라며 대화와 소통이 나약함의 표지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7천억 달러의 규모의 미중 무역관계 발전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